66장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빛으로 따라가지를 못하고 어두움에 빠져서 어두움에 휩쓸려가는 저희들, 오늘도 말씀이 저희를 붙들어서 빛의 자리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로서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96년 10월부터 이사야서를 시작을 했는데 거의 2년 반 동안 그 이사야서 하나 붙들고 나왔는데, 설교하는 저도 참 지루하지만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진짜 좀 지루하다, 빨리 안 끝나나, 뭐 그런 생각 굴뚝까지 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성경을 이제 항상 대하면서 뭐 어쩔 때는 재미없다, 뭐 지루하다, 또 너무 길다, 뭐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대하면서 이건 재미가 있다, 이건 재미가 없다, 뭐 지루하다, 지루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그 성경을 기록한 그 당사자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하자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이사야서 66장을 들여다볼 때는 참 지루하죠. 지루하고 재미도 너무나 없는 그러한 그 성경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그 읽을 거리나 어떤 재미를 제공해주는 그런 성경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운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성경을 우리가 참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한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을 좀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날 이렇게 그 66장,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렇게 나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의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긴 말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면서 과연 이 참 말하면서 지루하다, 귀찮다, 재미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사야서에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비록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는 그런 말이었지만은 분명히 그 이사야에게 했던 그 말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통을 터뜨리도록 할 만큼 굉장히 심한 책망의 말을 이사야가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인지 아니면 분통 터뜨릴 만한 그런 말인지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사야도 잘 알았단 말이죠. 분명 이 말을 들으면 저들은 기분 나빠할 것이고 분통 터뜨릴 그런 말이다. 그 말을 알고 또 이런 말을 함으로 저 사람들을 선의 돕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것도 이사야가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짜 담대하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만, 그 계시만 그대로 전할 때에 이사야는 이미 자기 한 몸을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암은 내 던져놓고 내 암은 포기해놓고 지금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고 뭐 그 상대방들이 분통 뜨릴 어떤 그런 것도 두려움도 없고 오직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전하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다. 이 말 하나, 그것 하나 가지고 각오를 세우고 그저 담대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증거했던 말이 바로 이사야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에 이 말을 했던 이사야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길다느니 재미없다는 지루하다느니 이런 말보다도 그런 마음보다도 이스라엘의 반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좀 헤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생각하면 인간이 정에 상당히 약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말을 팍 하기가 좀 우리가 나약합니다. 정이 뭔지 정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말을 할 말도 못하고 그저 다독거리는 말로 지나가 버리고 그 집을 삼켜버리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사야는 정을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눌리는 걸 이사야가 거부를 하는 거죠.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죠. 비록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친구간 의리가 깨지고 부모 형제 간에 뭔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어떤 큰 덩탱이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마음이 우리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게 복음이다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친척과 형제와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뭔가 성경과 다른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책망을 못합니다. 왜? 인간의 정이란 게 있고 혈족이란 게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관계가 어색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할 말을 못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이좋은 친구이다 보니까 만나고 말하다 보면 뭔가 틀을 말하면 싸 대주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해가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사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만 전하겠다. 이건 진짜 내 목숨 내놓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우리들도 이사야서 읽을 때에 바로 이사야 그런 마음을 좀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성경을 보면은 지루하다 재미없다 이것보다는 아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마음이었구나. 내가 과연 이런 마음이 나한테 살아있는가. 이렇게 우리를 먼저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이사야의 마음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이사야 성경을 마치자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오늘 본문을 좀 얘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사야 전체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던 명색이 2년 반 동안 이사야를 들었다 하는데 듣고 나서 이사야서가 뭘 말합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뭔가도 이상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맞췄으니까 이사야서가 뭘 말합니까? 아, 예, 이사야서는 이걸 말합디다. 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들은 그 표가 나니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20번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금까지 들은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 이미 잊었겠지만은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머리에 잘 기억을 해가지고 그게 뭐 천국 가는데 뭐 그 보탬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잊었다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잊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단지 뭐가 주님의 뜻이냐. 이사야서는 다 잊어먹었다 괜찮습니다. 다 잊어먹었는데 괜찮은데 이사야서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거 딱 하나만 알면은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이사야서 전체를 다 기억하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이사야서가 이걸 말한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기억하자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그 1장 2절 보면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자 이런 말로 이사야서가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처음 시작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사야서가 이사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 탁 때려놓고 지금 이사야서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구해야겠다. 하나님을 구해야겠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바로 이런 모습의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를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낸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선택을 했어요. 선택에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선택해가지고 친히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양육을 받았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양육하신 하나님을 갖다 거역을 해버린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배은망덕이라 이걸 이스라엘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기를 그 1장 3절 이렇게 말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 깨닫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해요.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정작 이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주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주인을 모른다는 것은 자기들이 누구 힘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인데 정작 이스라엘은 우린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은 은혜를 잊어버린 게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 것들이 있어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살렸습니다. 은혜로서 양식이 주어졌고 은혜로서 집이 주어졌고 은혜로서 의복이 주어졌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먹은 이 쌀과 양식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내가 입고 있는 의복도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통로에서 모든 게 주어진 것으로 인식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하며 돌아갈 것인데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정적 은혜는 잘라버리고 아 나에게 돈이 주어졌구나 양식이 주어졌구나 이게 있어야 살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세상 것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 힘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역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돈이 있어 양식도 구하지, 돈이 있어 아이들 공부시키지, 돈이 있어 우리가 좋은 놈을 짓고 좋은 집 살아가지, 돈이 나를 살린다 이런 사고방식에 치우쳐버린 거. 이게 이방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게 아니고 돈이 살리는, 세상께 나를 살리는 그런 백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고 수많은 이방인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면서 그들을 지금껏 보호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돈 때문에 살아온 게 아니었고 공무자리 똑똑해 그것 때문에 살아온 이스라엘 아니었잖아요. 모든 게 은혜였지 않습니까?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군사를 잘 훈련시켜 가지고 힘이 있어 가지고 많은 무기가 있어 가지고 전쟁 승리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믿을 건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비록 그들 앞에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걸 믿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자기 힘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도 나아가서 주인을 아는데 그들은 주인을 모르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버리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말하지만은 은혜도 있어야 좋다 은혜 있어야 되는데 은혜만이 아니고 돈도 있어야만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해서 떡이 생에 돈이 나오나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 감사한다 할지라도 돈 안 생기 떡 안 생기더라. 역시 내가 열심히 일해가 돈 벌어야만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더라. 이러한 생각에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와 제물을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 마음에 이미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이런 하나님 백성의 진짜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는 가운데 바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겠다. 왜? 더러운 거니까. 왜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라지는 그 제사, 그 제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가 흡족하게 만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잘생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사했고 제물 드린다 해서 율법을 우리가 주장한다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율법이라고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하고 이걸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나를 거역한다 안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착각이죠. 오늘날 교회도 옛날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율법대로 뭔가 행동대로 우리가 뭔가 하고 있으면 그게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걸 여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 하나님 거역하지 않고 있다. 헌금하면은 하나님 거역하지 않는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거역하지 않고 있다. 성경 잘 보고 있으면 거역하지 않는다.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살아있느냐 그게 있으면은 너는 나를 거역하지 않는 거죠. 그게 없으면 네가 백날 무슨 짓거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안 받는다. 왜? 너는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전혀 몰랐죠. 그래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세상 살 때 돈 있고 힘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 살아갈 때 돈 있고 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방식을 알기 때문에 돈 있으면 되고 힘 있으면 된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헌금 많이 나오고 사람 수 많으면 된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없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로 재미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면 돈 쓰는 재미입니다. 돈 쓰는 재미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돈 쓰고 다녀봐야 얼마나 재미있는가. 근데 돈 없으면요 세상 천지 아무리 재미있는 게 널려 있어도 그건 난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에 디즈니랜드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재미있다고 해요. 내 돈 없으면 재미없는 겁니다. 돈 있어야 비행기표 사가지고 미국 가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재미 가운데 돈 쓰는 재미 이건 진짜 못 말리는 재미입니다. 물론 돈 쓰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돈 쓰는 게 내 재미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쓰는 게 재미가 돼버리면 항상 돈을 기대야 합니다. 왜? 재미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게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세상을 재미있게 살고 세상을 진짜 좋게 살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결국 돈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역시 돈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입니다. 형식으로는 하나님 믿는데 이미 그 속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풍조하고 배가 불러지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원망하고 배부르면 다른 신을 섬기더라. 돈 있고 배부르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는 게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부유함에 빠져 살아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선택하면 야 구원받은 좋아하지만은 이스라엘 편에 볼 때 선택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 고생 직사하게 했어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 그 하나 받아가지고 고생 죽으라고 하고 결국 말씀 전하고 죽어버리는 거. 그게 이스라엘 운명이었습니다. 왜 선택을 우리가 무엇든 세상에서 난 구원받는다 됐다 이런 선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선택했다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개인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지. 왜 이스라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겠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낼 때 보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서 가장 먼저 뭘 알게 하냐면 죄를 알게 만들어요. 죄를 아는 자가 되야만이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가 이걸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난 옳고 난 틀렸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이러한 죄인이다 하는 것,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간 이사야가 가장 먼저 누구를 책망합니까? 바로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왕에게 가죠. 그리고 그 왕의 죄를 책망하랍니다. 왕에 갈 때는 누구 데려갑니까? 스가랴 수비라는 아들을 데려갔죠. 그 아들한테 뭐 세상 보내시게 데려간 거 아니고 스가랴 수비의 뜻이 남은 자란 뜻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뭘 말하냐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이런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는 버리고 이스라엘 버리고 남은 자만 살린다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신 메시아 할 역시 뭡니까? 남은 자를 구원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의 메시아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예수란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이란 게 바로 이사야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분에게 복종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로 구분되는 겁니다. 복종한 자가 바로 남은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자는 버림받은 자로 이렇게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은 한 싹으로 나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고 그렇지 않을 때 멸망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율법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한 싹으로 하신 메시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까지 뭘 얘기하냐면은 이방 나라의 심판 이걸 말을 하죠. 이방 나라 심판을 말함으로써 너희도 멸망받을 인간이다. 이스라엘 똑같이 멸망한 인간인데 너희도 역시 이삭이 한 싹으로 하신 메시아 그분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그러한 존재다. 이걸 40장까지 이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망한 뒤에 뭘 하나 말하냐면은 새 이스라엘 말이에요.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망하고 이방도 망하고 다 망한 뒤에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40장 1절에 이런 말을 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려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44장 1절에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그러니까 야곱아 이런 말 야곱아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 버려버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로 모집되는 백성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예요. 다 그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무엇이 과연 남은 자의 모습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남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하는 겁니다. 일단 남은 자는 새 이스라엘의 왕 되는 분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들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냐? 이럴 때 가장 합당한 것은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을 알아보는 자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새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53장 2절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숭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또 5절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세상 방식과 다른 모습, 정 반대의 모습.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가지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런 모습 와가지고 바로 이 모습을 왕으로 보는, 제대로 보는 바로 그런 자들이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왕 그러면은 풍채도 좋고 권력도 있는 진짜 왕 같은 자, 진짜 생긴 것부터가 왕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 기대하는데, 근데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한 순간 약해 빠진 모습, 흠모한 풍채가 전혀 없는 모습. 근데 그런 모습 딱 보면서 아, 저분이 바로 내 왕이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그 인간 바로 그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원래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에요. 새롭게 눈이 띈 인간이다. 하나님 만들어낸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로 인해서 새 이스라엘이 모임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새로 오신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자기의 목자로 보죠. 어떤 목자냐? 나는 그를 행하는 양 같아서 내 갈 길로 가는데 이런 내 모든 죄를 담당해서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그 목자를, 내 죄를 담당한 목자로 보는 사람, 이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근데 내 죄를 담당한 목자가 바로 그와 같이 풍채도 없고 아무 흠모한 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사람이다. 오신 분이다. 저분이 내 왕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남은 자고 그들이 뭐 들어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그 이름이 있을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누가 남은 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목자를 제대로 알아보느냐? 이거 보면 돼요. 목자를 제대로 알아보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근데 아니 목자를 그 알아보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그게 그 남은 자의 모습 등장합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해요. 보통 인간 눈 가지고 목자를 제대로 알아보는 불가능합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이사야에 나오는 목자는 힘 있는 목자가 아니고 힘 없는 목자, 약해 빠진 목자, 사람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목자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들은 저런 그런 모습을 내 왕으로, 내 목자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풍채도 없는 그런 분을 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남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새로운 시야에 뜨인 자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마지막 가면 지난주에 말한 대로 그 남은 자는 이스라엘 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열방으로 쫙 퍼져버리죠. 제가 왜 설교를 할 때마다 제발 세상 끝 의지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이걸 외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아닌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그 뭐 처음에 그들의 죄를 지어가는 모습이 뭡니까? 주인을 몰라보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게 남은 자가 아닌 모습이거든요. 멸망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목자라고 말을 하면서 왜 세상을 의지합니까? 예수를 목자라고 말을 해도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진짜 목자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목자는 우리를 세상에서 잘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좁은 길로 인도에 들어간다. 이걸 몰라요. 우리를 가시밭길로 자갈길로 인도해 가는 분 바로 그분이 내 목자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피가 흘리고 살 찢기고 죽으신 그 길이다. 내 갈 길은 그 길이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목자를 아는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목자라 하면서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 세상에 잘 드는 길, 돈 많이 버는 길, 이런 길을 연상한다면은 그건 목자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남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1장 2절에 나온 대로 멸망하는 모습,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다 예수입니다. 가짜 예수가 있는데. 그래 결국에 이렇게 풍채도 없고 흠모하면 아무것도 없이 오신 그분을 목자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세상이 힘있고 멋있는 것, 이걸 최고로 여기는, 이걸 성공으로 여기는 이런 사고에서 떠났다는 이걸 의미합니다. 힘이 있어야 제일이다, 돈이 있어야 제일이다, 이런 생각이 떠났기 때문에 그 힘없는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내 목자로 여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 좁은 길로 가자, 그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돈 있는 게 최고가 아니니까. 비록 고난받고 어렵게 살아도 나는 예수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라면은 주님이 나를 의도 끌고 가든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목자를 알고 있는 남은 자의 모습이 진짜 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 의지하지 맙시다. 이게 남은 자의 모습. 이렇게 외칠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드러납니까? 세상 걸 버리지만 내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 아하, 이런 나의 죄를 지고 목자가 죽으셨구나. 이런 걸 알고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 말은 세상 걸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세상 걸 의지하지 않는 게 남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아는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 걸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고 날마다 이 땅에 벗어나지 못한 내 죄, 그 죄를 여러분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시작으로 외치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드러나야만이 상하고 통량 겸손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주를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다시는 속에서 점차점차 이 땅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이런 자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이름이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덧붙여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벌레도 죽지 않은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자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림이 항상 있을 남은 자가 있지만은 그 남은 자가 아닌 멸망받을 자, 그건 누굽니까? 벌레도 죽지 아니하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자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지옥에 대한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와 남은 자가 아닌 자 구분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돈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건 세상이 보이지만은 하나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 세상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만큼은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잊혀지지 않다면 그건 이사야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그것 하나면 다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누구냐? 이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루하루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게 아니고 오늘 내가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죠.
내가 앞으로 돈 벌어 뭘 하고 어떻게 더 크게 돼지고 이런 계획들, 이런 계획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계획들이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내가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가, 이걸 돌아가면서 생하고 통의한 10년 다시 출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성공한 하루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때 오실 때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면 뭐하러 이렇게 모입니까? 그 새로운 나라가 없다면 또 모임에서 뭐한다고 재미도 없는 설교를 드려야만 됩니까? 모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것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죠. 왜 못 보냐면은 마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이 오신 것 같이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이라는 것도 세상에 볼 때 전혀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보고 있죠. 무시하고 천대를 내버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의 천국은 감춰 있어요. 세상에 대해 감춰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서 열려있냐면 오직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을 참된 내 목자로 알아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은 보여 있습니다. 얼마 눈에 보인단 말이죠. 어떤 천국입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얼마든지 이 땅도 내가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이미 그게 천국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는 천국이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눈을 강조했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흠모할 만한 그런 곳으로 온다면 누가 천국을 싫어합니까? 몽땅 다 들어가 버리죠. 아마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천국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오직 남은 자만 천국을 보여지긴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에 천국 비유할 때 게라시 비유했지 않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게라시 같이 작은 미미한 그런 천국에다가 나중에는 새들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이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천국이 이 땅에 확장돼 간다, 많은 사람이 늘어간 회사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계하시만한 천국, 처음에는 이 땅에 왔을 때는 그래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죠. 이게 이 천국이가 무시하고 던져버렸는데 그 천국이 나중에는 새들 깃들 만한 큰 나라가 됩니다. 근데 남은 자는 이미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그렇게 큰 나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눈이 뜨인 사람들입니다. 그 눈이 뜨였다는 거, 이게 바로 이미 기적이 나한테 이미 따는 거예요. 왜? 기적이 임하지 않고서는 내가 새롭게 만들지 않고, 새롭게 만들지 않고서는 그 천국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과연 그러한 천국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건 진짜 다행스러운 것이고, 다행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놀라운 복이 이미 여러분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복이 주어져 있는데 눈에 보인 세상 것 때문에 그 복을 자꾸 밀치려고 하죠. 하나님, 나 이 복보다 일단 눈앞에 있는 이 땅 세상에 좀 문제를 살게 해주소. 자꾸 이런 마음이 튀어나오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길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마치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과연 우리의 질구를 주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 모습을 목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과연 그분을 진정한 내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다면, 야, 난 참 복받았네. 그 하나 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설령 얼음이 따라할 때 그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고 그게 복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항상 그 이름이 나는 그 모습이라든가, 이걸 잊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새 하늘과 새 땅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다시 우리 마음을 돌아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은 참 많이 했지만, 예수님 말은 많이 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천국만 살아있기를 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목자로 인정할 수 있고 왕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생명 속에 있는 것이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만 가지고 참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뛰었다는 것, 이것으로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항상 천국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 남은 자의 모습으로 부지런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